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수요일 이 6,300쪽에 달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을 추가로 공개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 대학체육협회가 반독점법 관련 소송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요즘의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과거 졸업생들만큼 이 대학 교육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이 또 다시 공개됐네요.
예, 국무부가 30일 공개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은 모두 6,300쪽에 달합니다.
네.
예, 이런 조치는 지난 5월에 이 워싱턴 연방판사가 클린턴 전 장관에게 내년 1월까지 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부 다 공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건데요.
예.
예, 그래서 국무부가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한 달에 한 번씩 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30일에 공개한 건 그러니까 이 9월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 가운데 민감한 내용도 있습니까?
예, 새로 공개된 이메일 가운데 이 세 건이 비밀, 그러니까 2급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데요. 모두 2011년 이메일들입니다.
네.
예, 그중에 하나는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들이 2008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들,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이 당시 미국 국무장관 간의 이 비밀 회의 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이었고요.
예.
예, 또 다른 두 건은 클린턴 전 장관이 이 당시 외교 정책 고문이었던 이 제이콥 설리반에게 받은 편지인데요.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 주요 6개국 관리들 간의 이 비밀 회의 요약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외국 관리들과의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이메일들이 비밀로 분류돼 전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른 민감한 이메일은 또 없었나요?
예, 약 215건의 이메일이 이 기밀 분류 단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기밀로 분류되긴 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도 이 클린턴 전 장관 재임 시절에는 기밀이 아니었고요.
네.
예, 나중에 기밀로 분류된 것들입니다. 그 밖에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소통에 대한 이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든지 측근, 참모, 또 개인들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이메일, 그리고 업무용 이메일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자, 지금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이 특히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보안 위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의 국무장관이 개인 계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안이 허술해서 중요한 기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들에서 해커들이 침입을 시도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해커라고 하면 이 남의 컴퓨터 전산망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몰래 정보를 빼나가거나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
예, 그런데 이 러시아에 있는 해커들이 적어도 5번 이상 예,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침투를 시도한 걸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11년 8월에 약 4시간 동안 5차례나 뉴욕주 차량국에 보낸 이 속도 위반 티켓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네.
예, 이게 러시아 해커들이 잘 쓰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이메일에는 이 첨부된 속도 위반 티켓 파일을 출력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걸 잘못 열면 이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정보가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클린턴 전 장관이 그 첨부 파일을 열었나요?
예, 현재로서는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이 파일을 열어봤는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예, 클린턴 선거 운동 본부의 닉 메를 대변인도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첨부 파일을 열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시스템이 해킹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줄곧 이 이메일 시스템이 해킹당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메릴 대변인은 모든 다른 미국인들처럼 이 클린턴 전 장관도 이 광고성 이메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개인 이메일 논란 같은 때문에 뭐 클린턴 후보의 발목이 잡혔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 후보의 돌풍이 요즘 예사롭지가 않다고요.
예, 얼마 전에 이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만큼 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예, 최근에는 이 자금력에서도 클린턴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클린턴 선거운동 본부가 모은 돈이 이 2,800만 달러였는데요.
네.
예, 같은 기간에 샌더스 후보도 2,6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 선거 전문가들은 이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모금액을 거둬들인 것에 감탄하면서 2008년 민주당 돌풍을 일으켰던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예, 선거 전문가들은 특히 이 선거 자금이 대부분 이 소액 기부자들의 돈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후보가 모은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예, 현재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7,500만 달러 정도를 모았고요. 샌더스 후보는 4천만 달러 정도 모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선거 전문가들은 이 샌더스 후보가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앞으로 최소한 4천만 달러의 자금이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서는 이 두 사람 외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이 공화당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덜 받고 있긴 한데요.
네.
예, 앞으로 민주당 경선 지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 체육협회, 흔히 줄여서 NCAA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오랫동안 반독점법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었는데요. 드디어 판결이 났다고요.
예, 미 연방 제구 항소법원이 수요일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재판을 열었는데요. NCAA가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맞봤습니다. 이 세 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이 항소법원은 NCAA가 이 반드시 반독점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예, 또 동시에 NCAA가 대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학비 외에 별도로 돈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네. 자, 이 단체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조직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NCAA는 이 농구나 미식축구 같이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운동에서부터 비인기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미국 각 대학교에 있는 운동 경기들을 조직하고 또 이끄는 비영리 단체죠.
네.
예, 현재 미 전역에서 운동을 하는 이 대학생 선수가 46만 명가량 된다고 하고요. 이 NCAA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만도 무려 1,3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런데 이 NCAA가 왜 소송에 걸린 겁니까?
예, 소송이 상당히 오래 진행됐는데요. NCAA 대 오베넌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소속의 농구팀 인기선수였던 예, 에드 오베넌 선수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베너는 이 NCAA와 소속 대학교들이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이 비디오 게임 같은데 선수들의 이름 또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하면서 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네.
예, 자신들은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선수들에게 부당한 권리를 주장해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수요일 재판에서 NCAA가 순수 운동 정신을 유지하고 지원하는데 예,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규제를 해왔다면서 NCAA가 이 반독점법보다 더 위에 있진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NCAA는 이 순수 운동 정신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운동단체죠.
네.
예, 대학생 선수들이 운동은 물론이고 학업과 또 사회적으로도 균형 잡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학교를 졸업해서 이 전문적인 직업 선수로 이 진출했을 때도 이때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지원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NCAA가 이 매년 대학에 지원하는 이 스포츠 장학금만도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운동선수들한테 지급되는 학비 말고 더 다른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하급심을 다룬 판사가 NCAA 측에 이 자격 조건이 되면 선수 한 명당 매년 적어도 5천 달러를 예치해놨다가 나중에 학교를 떠날 때 이 돈을 줄 걸 권고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런 권고를 물리고 학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비란 이 전통적으로 수업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보통 선수들은 이 집이 먼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오갈 때 드는 경비라든지 휴대전화 사용료 같이 추가로 드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어떤 면에서는 이겼지만 또 반면 졌다고도 할 수 있는 판결인데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 NCAA가 이 연방대법원에 이번 항소심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스포츠 노조 변호사도 현재 NCAA를 상대로 이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예, 이들은 NCAA가 선수들의 학비 상한선을 정해놓은 게 불법이고 또 선수들이 직접 학교 측에 받을 금액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현직 NCAA 선수 4명이 현재 서명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모든 NCAA 운동 선수들을 다 포함시키는 이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NCAA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대학을 그만큼 가치 있는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서요.
예, 퍼듀대학교와 이 갤럽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0년 새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38%만 대학 공부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대학 졸업자 절반가량이 이 대학 공부가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이 눈길을 끄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예, 바로 학자금 융자 빚 때문입니다. 요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 예, 보통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게 되면 예, 바로 보이는 게 학자금 융자 상환 고지입니다. 뭐 이러면 월급 명세서가 거의 청구서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죠.
예.
예, 어떤 경우는 이 10년간 평균 매달 $400씩 갚아나가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과연 내가 딴 학위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였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네, 예, 그만큼 이 학자금 융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학자금 빚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이렇게 갚아야 할 빚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대학 공부에 대한 회의도 더 깊어지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할 때 최근 졸업생의 약 63%가 이 학자금을 융자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예, 융자에게 중간값은 3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간값이라고 하면 표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수치를 말합니다.
네. 학비가 상대적으로 싼 주립대학이라든가 비영리 사립대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네.
예, 그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절반가량이 자신들의 대학 교육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립대학의 졸업생들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립대 졸업생들은 이 주립대나 비영리 사립대 졸업생들보다 학자금 빚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이번 조사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미국 대학 졸업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